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여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보다 더 길었던,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뱀 티타노 보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역사상 가장 두껍고 거대한 두개골에 11m에 육박하며 공룡을 잡아먹었던 데이노스쿠스보다 더 두껍고 무시무시한 턱을 가진 천사시대의 악어가 있는데요. 이 둘은 모두 신생대에 살았지만 각자 생존했던 시기가 달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둘이 마주치게 되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현존하는 최대의 뱀 아나콘다와 나일라거의 싸움을 보는 듯한데요. 그렇다면 이들 따위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초대형 뱀과 초대형 악어가 싸운다면 그 싸움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최근 그동안 알려졌던 티타노 보아의 가설들 중에는 잘못 알려진 것이 많고, 이들은 현대의 아나콘다 같은 대형 뱀들과 많은 부분이 달랐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괴수 영화에 나오는 실제보다 과장된 어떤 악어들보다 거대한 프루스사우루스는 지금의 악어들과는 달리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육상의 거대한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무엇 덕분에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티타노보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티타노보아는 신생대 팔레오세 중기인 약 6천만 년 전에서 5,800만 년 전까지 약 200만 년에 걸쳐 살았던 지금은 멸종한 거대한 뱀입니다. 이들이 학계에 알려진 것은 2009년이라 되어서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화석이 너무 커서 도저히 뱀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현재 콜롬비아 지역인 남미 북서부의 열대우림 일대에서 서식했던 이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뱀은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 몸 길이가 14.3m에 달하며 몸통의 가장 두꺼운 부분은 두께가 무려 1m에 달했을 것이라는데요. 아마 제가 서 있으면 땅바닥에서부터 제 허리까지 올라올 정도로 몸통이 굵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머리는 그 크기가 60cm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입 안에는 날카로운 이빨들이 조밀하게 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검증된 것 중 가장 거대한 개체도 6.27m 정도인 그린 아나콘다나 7.67m 크기의 그물무늬 비단뱀이 머리의 크기에 비해 커다란 동물이나 악어를 잡아먹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몸길이 14.3m의 티타노 보아는 도대체 얼마나 큰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들은 그렇게 큰 먹이를 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2013년에 발견된 티타노 보아의 두개골 화석을 살펴보면 다른 뱀들보다 두개골이 덜 유연하고 위턱과 아래턱을 연결하는 뼈인 방골의 구조상 턱이 그렇게 넓게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밀하게 나있는 이빨들은 그리 튼튼하게 붙어있지 않아 커다란 동물을 통째로 삼키는 데는 그닥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데요. 티타노 보아는 보아과 뱀들 중에서 유일하게 어식성인 뱀이며 적당한 크기의 어류들을 잡아먹고 살았을 것이랍니다. 이들은 현생 아나콘다와는 달리 자신의 몸통보다 두꺼운 몸통을 삼키는 것은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이 적당하지 2.1m에 달하는 테어나 과거에는 5m도 넘었던 아라파이마, 다른 말로 피라루크를 잡아먹고 살았다고 하니 절대 예사로운 동물은 아닙니다. 크기 자체가 워낙 거대한지라 사람 정도 크기의 동물 정도야 가볍게 과자 삼키듯이 삼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아나콘다들도 덩치가 커질수록 둔해지기에 물에서 자주 생활하며 큰 먹이를 사냥합니다. 티타노 보아는 아나콘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체중 때문에 육상에서 활동하기에 더 제약이 심했으며 수생성 또한 더 강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덩치와 굵은 몸통을 가진 만큼 이 뱀이 낼 수 있는 힘은 아나콘다 힘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보이죠. 먹이가 물고기 정도일 뿐 만약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다면 그 엄청난 체구로 조이는 힘을 감당할 수 있는 동물은 없을 겁니다. 이번엔 프루스사우루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공룡들이 살았던 중생대에는 티라노사우루스 상과의 육식 공룡들을 잡아먹게 됐던 초대형 악어 데이노스쿠스가 살았지만 그보다 더욱 넓고 큰 1.45m의 두개골에 이질적이다 싶을 정도로 두꺼운 턱을 가진 무시무시한 악어가 신생대에 출현했습니다. 프루스사우루스는 공룡 같은 이름과는 달리 신생대 마이오세에 남아메리카에 서식했던 거대한 카이만 악어의 일종인데요. 이들은 데이노스쿠스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거대했으며 가장 큰 종류인 프루스사우루스 브라실리엔시스 종의 경우 몸 길이가 11m에 육박하며 체중은 5.6톤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치악력 또한 5,250kg에 달하며 이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치악력에 버금가는 수치인데요. 이빨의 구조는 쉽게 부러지지 않고 강한 충격에도 변형되지 않고 견딜 수 있어서 이들은 가공할 치악력으로 먹이를 뼈째로 우두둑하고 씹어 먹었을 것이라 합니다. 현생 악어들이 고기를 입에 물고 떼어내기 위해 몸을 빙글빙글 돌리는 것을 두고 데스롤이라고 하는데요. 프루스사우루스 또한 데스롤이 가능했으며 수강류 공룡들의 이빨처럼 이들의 이빨은 가장자리에 미세한 톱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못 형태의 현생 악어들과는 다른 형태인데 상대적으로 고기를 찢기 적합한 구조라고 합니다. 반면 안쪽의 이빨은 짧고 뭉툭한 형태로 되어 있어 이들이 거북의 껍질 같은 단단한 뼈를 부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화석을 살펴보면 다른 악어들과 달리 엉치뼈의 역할을 수행하는 척추뼈가 한 개 더 있는데요. 덕분에 골반과 척추의 연결 부위를 늘려 안정성을 높이고 꼬리와 골반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깨의 골격도 다른 악어들에 비해서 더 곧은 편인데다 대퇴골도 다른 악어들에 비해 훨씬 곧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일수록 육상에서 생활하는 데 더 유리한 편인데 이들은 완전한 육상 생활을 했던 악어류인 스트라티오스쿠스보다 덜 비틀린 형태의 비교적 곧은 대퇴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들은 다리를 곧게 아래로 뻗은 자세로 걸어 다녔을 가능성이 높으며 뒷다리 뼈의 두께로 보아 다리 자체도 상당히 튼튼했을 것이라 합니다. 그 덕분에 육상성이 강한 이 악어는 지금의 인도 코끼리 사이즈로 자라는 그라나스트라포테리움, 대형 아프리카 코끼리 사이즈로 자라는 힐라르코테리움까지도 잡아먹고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의 일처럼 티타노보아와 프루스사우루스가 한날 한시에 이들이 서식했던 물가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티타노보아는 그렇게 크지 않은 물고기들을 주식으로 삼고 있었고 프루스사우루스는 거대한 육상동물들도 먹이로 삼았으니 아마 둘 중 먼저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프루스사우루스일 겁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티타노보아는 자신이 유리한 물속으로 프루스사우루스를 유인할 텐데요. 프루스사우루스는 자신만만하게 물속으로 따라 들어가며 강력한 치악력으로 티타노보아의 몸통을 거칠게 물고 흔들고 몸을 뱅글뱅글 돌리며 데스롤을 구사합니다. 두 거대 맹수의 광폭한 움직임에 물속에서는 급류가 일어나며 뿌연 먼지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상황이 될 텐데요. 하지만 방금 전 공격은 프루스사우루스의 실수였습니다. 몸통의 두께가 1m나 되며 유연한 몸을 가진 티타노보아는 프루스사우루스의 가공할 치악력으로도 진 이기기가 쉽지 않은 대상입니다. 티타노보아도 날카로운 프루스사우루스의 이빨에 다치기는 했지만 곧바로 이 거대 악어를 칭칭 감은 채 가공할 위력의 힘으로 조이기 시작합니다. 둘 모두 꼼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고 티타노보아는 머리를 내밀어 숨을 쉬지만 프루스사우루스는 그럴 수 없는 상태죠. 프루스사우루스가 익사하며 둘의 싸움은 티타노보아의 승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현대 아나콘다와 악어의 싸움에서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가 주변에 우거진 숲 사이에 자리한 프루스사우루스는 물속을 헤엄치는 티타노보아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이 거대 악어는 단숨에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프루스사우루스가 노리는 것은 수면 위에서의 싸움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악어보다 두껍고 무거운 턱을 가진 이 악어는 물의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 수면 위에서 중력 가속도가 더해진 위턱의 공격으로 티타노보아의 머리를 단번에 박살낼 셈인데요. 현대인 나일 악어들도 서로 싸울 때 이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지 티타노보아가 숨을 쉬기 위해 머리를 내민 그 순간 프루스사우루스는 튼튼한 다리로 땅을 박차고 쏜살 같은 속도로 튀어나와 엄청난 체중과 중력 가속도가 더해진 거대한 턱을 티타노보아의 머리에 내리꽂습니다. 엄청난 물보라가 튀는 와중 구사일생으로 티타노보아는 이 공격을 피했지만 갑작스런 혼란의 패닉 상태입니다. 프루스사우루스는 한번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세를 몰아 턱이 부딪히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가며 공격하는데요. 혼란 속에서 상대를 물고 꽈리를 틀기 위해 티타노보아도 반격하지만 이 때문에 머리가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프루스사우루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숨에 티타노보아의 머리를 물고 5톤이 넘는 가공할 치악력으로 눌러버리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티타노보아의 움직임은 멈췄고 프루스사우루스는 모처럼 얻은 커다란 먹이를 자신의 둥지로 가져가 만찬을 즐깁니다. 현대의 악어와 아나콘다의 싸움이 항상 일방적이지 않듯이 이들의 싸움도 그때그때 다를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현실에서는 인위적인 유전공학의 힘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 재미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런 장면을 영화 속에서 높은 퀄리티의 CG와 특수효과로 볼 수 있다면 굉장할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두 거대 동물의 싸움은 이와 어떻게 다른가요? 자주 영화에 나오는 공룡이나 상어 말고도 이런 동물들도 등장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은근히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